방 안의 절반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막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보고 저 꽉 막힌 율법주의자라고 조롱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벌써 막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쵸. 이게 약간 요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창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살벌한 편가르기 같잖아요.
네, 완전히 그런 느낌이죠. 서로 물어뜯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현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1세기 로마에 있던 초기 기독교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와, 고기 한 점, 그리고 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방식을 두고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14장과 15장 강해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텍스트죠. 이 로마서가 정말 대단한 게요.
네네.
보통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앞부분에 그 거대한 신학적 교리 부분이나 아니면 뒷부분에 실천적 지침을 좀 따로 떼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론편, 실전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속된 편지로 썼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신학이 결국 가장 치열한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 치열한 현실의 문제라는 게 결국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이기도 한데요. 바로 나와 의견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연대할 것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갈등이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이 바로 1세기 로마 교회의 식탁 위였습니다.
식탁이요? 밥 먹다가 싸움이 난 거네요.
네.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한쪽은 코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 규례를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이었고요.
아하, 철저하게 가려먹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사먹는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유통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아, 일종의 제삿고기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는 그걸 먹은 행위 자체가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와, 이건 뭐 그냥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보였겠네요.
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그 낡은 규칙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촌스럽다. 아직도 저런 거 따지냐, 뭐 이렇게 속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과 자유롭게 먹는 사람 사이에 아주 서늘한 경멸과 정죄가 오갔던 겁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진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겠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바울이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특정 음식을 삼가는 금욕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먹는 자를 경멸하지 말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가리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그 날선 행동들을 딱 꼬집었네요.
네, 여기서 헬라어로 크리노, 즉 심판하거나 판단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로마서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리노, 판단하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맥락을 가지는 건가요?
바울의 치밀한 논리 구조가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로마서 앞부분인 2장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는 우월감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즉 크리노하는 유대인들을 매섭게 꾸짖거든요.
초반에는 유대인들을 혼냈군요.
그렇죠. 그런데 편지의 후반부인 이 14장에 와서는 그 화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에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코셔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을 촌스럽다며 속단하고 깎아내리는 이방인 신자들의 교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겁니다.
와, 양쪽도 한 대씩 맞은 거네요. 결국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태도 모두 타인의 삶을 자신의 좁은 잣대로 재단하려 든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교만이라는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대목에서 바울이 던지는 비유가 상황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가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는 게 막 소유물로서의 노예가 아니라 그 집안의 실물을 담당하는 일종의 가사 도우미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죠. 맞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면요. 제가 전혀 상관없는 경쟁 회사에 막 쳐들어가서 그쪽 직원의 업무 태도를 평가하고 막 함부로 징계하려고 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야, 비유가 아주 훌륭한데요. 완전히 월권 행위죠.
그렇죠. 남의 회사 인사권에 개입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가사 도움이 드릴 뿐이고 그들의 충성도를 평가할 권한은 오직 집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쟁사 직원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남의 직원을 함부로 징계하려 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회사 진짜 사장님 앞에 불려가서 엄청 깨지고 체기를 물게 되겠죠.
그렇죠. 바울도 똑같은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그 알량한 심판관 놀이를 당장 멈춰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모두가 결국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석이요?
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이 심판석이라고 부른 단어는 원어로 베마.
베마.
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단어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고린도에 뭐가 있었나요?
당시 고린도의 로마 포럼 한가운데에는 재판관이 올라가서 판결을 내리는 거대한 대리석 연단, 즉 실제 베마가 아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그 압도적인 건축물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편지를 쓴 거네요?
그렇죠. 당신들이 지금 그깟 식타 의자에 앉아서 서로를 심편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야 할 곳은 저 거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배마 앞입니다. 약간 이런 묵직한 선고인셈이죠. 세상에,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한 식습관 논쟁을 우주적인 재판석 앞으로 단숨에 끌어올려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시각의 전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너무 쉽게 속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이 정죄와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넣느냐, 이 소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군요.
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에서 이제는 언제 쉬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1세기 로마교회와 논쟁도 아주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달력으로 옮겨붙거든요. 어느 날을 안식일이나 절기로 지켜야 하는가를 두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죠.
시간과 날짜를 통제하고 거기에 거룩함을 부여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거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이 날짜 논쟁은 기독교 이전 유대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교류를 완전히 끊을 만큼 격렬한 문제였어요.
아, 유대인들끼리도 날짜 때문에 싸웠나요?
네. 태양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에세네파와 태음력을 따랐던 바리세파는 서로의 명절 날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다르면 아예 같이 명절을 보낼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이런 식의 충돌은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됩니다. 훗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확정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를 막 이단으로 정죄하며 다투기도 했고요.
아, 부활절 날짜로 이단 정죄까지요?
네. 그리고 초기 에티오피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철저한 안식일로 지켰다가 나중에는 토요일과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모두 거룩한 날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날짜가 자꾸 바뀌고 추가되고 했군요.
네. 어느 날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날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이 치열한 안식일 논쟁 속에서 자료에 등장하는 키너 박사님이 자신의 박사과정 시절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참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그 일화 정말 인상 깊죠.
네, 박사과정 특성상 읽어야 할 문헌이랑 써야 할 논문이 정말 산더미 같아서 글절 그대로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였대요.
대학원생의 비애죠.
그쵸. 그러다가 구약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만큼 24시간의 안식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단이네요.
네, 처음엔 막 불안감 속에서 억지로 책을 덮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24시간의 강제적인 쉼이 뇌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완벽한 서킷 브레이커, 즉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야, 서킷 브레이커라는 메타포가 기가 막힙니다. 건물에 전력이 막 과도하게 몰려서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시스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차단기가 탁 하고 전력을 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두꺼비 집 내려가듯이 팍 꺼지는 거예요.
네, 안식일의 생리적, 심리적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인간을 옭아매려는 어떤 종교적 속박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생명체를 위한 생존 시스템에 가깝죠. 사람뿐만 아니라 혹사당하는 가축들, 심지어 7년마다 땅에게도 강제로 안식을 주어서 지력을 회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땅까지 쉬게 했죠. 진짜 생명을 살리는 거네요.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크게 충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화를 냈었죠.
예수님께 안식일은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축하와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와, 억압의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날짜 논쟁을 다루며 말하고 싶은 핵심도 결국 이것입니다. 달력이 어떤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날을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을 위해 누리고 존중하느냐, 그 내면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태도에 있다는 거군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만 주님을 향해 있다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어느 날을 쉬든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걸림돌 원칙을 딱 꺼내듭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그걸 포기해라 이건데요.
네. 바울이 아주 중요한 권면이죠.
아니 만약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예민한 문화적 배경이나 좁은 양심에 다 맞춰주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남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는 끔찍한 인질국 아닌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하하, 누구나 이 본문을 읽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날카로운 좌절감입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약 바울이 그저 무조건 남에게 맞춰주고 눈치 보며 살려고만 했다면 그건 정말 또 다른 율법주의의 굴레가 되었겠죠.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자료에 등장하는 몇 가지 생생한 문화적 충돌 사례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례가 있군요. 어떤 게 있나요?
키너 박사의 아내인 나딘이 프랑스에서 겪은 일화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아프리카 콩고 출신인 그녀가 프랑스인 호스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입니다.
콩고와 프랑스의 만날이네요?
네, 호스트는 그녀를 환대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급 요리를 내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굴이었죠.
헉, 생굴이요?
네, 프랑스식으로 레몬즙을 쫙 뿌리자 굴이 막 꿈틀거렸고요. 호스트는 그 신선함을 즐기며 맛있게 삼켰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하지만 나딘의 문화권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생으로 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본능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아, 문화적으로 완전 금기시되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정중히 그 음식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와, 그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의 꿈틀거림이라니. 프랑스인에게는 미식의 절정이겠지만 누군가에겐 거의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술에 관한 역사적 사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서구권 구세군이 강력한 금주운동을 펼쳤던 데에는 분명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증류기술로 독주가 대량 생산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과 빈곤이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술은 곧 악마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로 훌쩍 넘어가면 와인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전혀 달랐죠. 고대 와인은 자연 발효를 거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와인을 원액 그대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마셨나요?
그 이상으로 물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식사 관습이었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타요?
네, 그 시대의 수질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충과 박테리아가 득슬거리는 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치명적인 수인성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아, 물이 더러웠군요.
맞아요. 와인의 알코올 성분은 물을 소독하는 일종의 살균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연애에서 작정하고 취하려 들지 않는 이상 일상 식사에서 그 묽은 와인으로 취하려면 아마 화장실을 수십 번은 다녀와야 했을 겁니다.
와, 화장실 가다가 지치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한 것은 쾌락을 부추긴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필수적인 의학적 처방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군요.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게 시대를 넘어오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시대마다 잣대가 달라지죠.
과거 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그 CCM 레코드 화형식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현대 기독교 음악 화형식이요?
네,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이나 일렉 기타 소리가 막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특정한 드럼 비트는 세속적이고 악마적이라면서 레코드판을 모아다가 막 불태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깊어지게 돕는 음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파괴하는 끔찍한 걸림돌로 여겨졌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기준을 다 맞춰야 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제시하는 핵심 명제가 바로 그 돌파구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동김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신앙은 고기를 먹냐 마냐 와인을 마시냐 마냐의 규칙 준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본질은 뭔가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강한 양심을 가졌죠.
멘탈이 엄청 강했네요.
네, 하지만 내 그 사소한 자유를 누리려다가 그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은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면
배교하게 만들 위험 말이죠.
맞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기꺼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억압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 눈치를 본 게 아니군요.
네, 자신의 자유를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사랑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와,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사랑의 권리라니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못 박으면서 외적인 행동 자체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무서워서 강요에 의해 굴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아주 주도적인 선택이라는 거군요.
정적합니다.
자유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 끝없는 문화적 충돌과 식탁 위의 전쟁을 끝낼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떤 완벽한 규칙 하나를 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네, 규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접어들면서 이 복잡한 퍼즐을 완성할 단 하나의 마스터키를 제시합니다.
마스터키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 방식이 아주 장엄한데요. 그는 시편 69편, 18편, 117편, 그리고 신명기 32장, 이사야 11장 등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갑자기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하네요.
네, 이렇게 방대한 구약을 연속으로 인용하는 이유는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새로운 유행이나 임시 방편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하, 뼈대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구약의 기록들은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읽다가 제 머릿속 전구가 탁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캐다넘이셨나요?
바울이 그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식만 고집해야 한다는 만장일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통일성은 만장일치가 아니죠.
맞아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바이올린 다르고 첼로 다르고. 근데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야, 비유가 참 좋습니다.
식습관이 다르고 휴일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통일성이 아닐까요?
오케스트라의 비유가 바울의 의도를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주네요. 바울은 그 완벽한 지휘자, 궁극적인 통합의 모델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거군요.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묘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먼저 철저히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종으로 오셨군요.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으셨죠. 전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이방인들의 종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와, 양쪽 모두를 섬기셨네요.
맞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좁혀질 수 없던 심연을 자신의 십자가로 메워버리신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 장엄한 서사의 끝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정말 묵직한 결론입니다.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 살펴본 1세기 로마 교회의 식탁 논쟁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죠.
음식과 달력의 충돌에서 시작해서 내 자유보다 타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원리를 거쳐서 마침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자들을 한 품에 안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족 모임에서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도덕적 잣대를 가진 누군가와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때 그 사람을 내 좁은 배마, 즉 심판석에 세워두고 막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으셨듯이 존중하고 품어내야 할 이웃으로 대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이 오래되고 깊은 지혜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관계 단절과 갈등을 풀어내는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깊이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흥미롭고도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우리가 인터넷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편가르기와 논쟁들을 언급했었잖아요.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봅시다. 만약 2000년 뒤에 미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미래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네, 마치 오늘 우리가 1세기 로마교회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논쟁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고 교회를 쪼개려 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미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나 SNS에서 죽일 듯이 무릎뜯고 분노하는 이 수많은 이념적, 문화적 차이들을 보며 똑같이 사소하고 부질없는 촌극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야,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목숨 거는 문제들이 먼 훗날엔 돼지고기 논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눈빛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